오늘 제목을 이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라고 했는데, 네, 그거 맞아요. 맞고요. 네. 제가 거제를 갔다 왔어요. 네, 유카트 갔다 왔고, 네. 너도? 나도? 네, 맞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쪽은 아니고 성경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네, 하실 거,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네. 지금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네. 내 배우자가 창조는 됐는지 태어는 났는지 궁금하긴 해도 여러분 결혼하실 거죠? 네.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대답 드리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대답할게요. 네,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유가 있을 거지만 주변에서 결혼해야지. 네 나이를, 죄송해요. 나이를 생각해. 막 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네가 이쯤 되면 결혼하는 거야 라고 해서 결혼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혼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말할까요? 콩깍지 혹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 16년차 신혼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네. 전 그렇게 해서 믿고 살아요. 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환상은, 그 기대는 모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송해요. 물론 결혼은, 제가 경험한 이 결혼은 좋은 방향으로서의 변화이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상 결혼하고 부부생활을 시작하면 기대와는 많이 달라서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결혼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막 들어갔던 대학생활, 대학원생활 혹은 몇 년 몇 개월을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했던 직장생활도, 취업해서 들어갈 직장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기대했고 상상했고 가지고 있던 환상과는 정말 많이 달랐던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환상이나 상상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해서 잊고 살지만 항상 달고 사는 황당함과 당황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당황스러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 입사하고 사업 대박 터지고 육각형 배우자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말씀과 제자훈련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금의 서운함 혹은 그래도라는 아쉬움,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상적인 기대나 환상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해주는 문화와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와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하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과 악황,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본주의랑 계몽주의의 모토였던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환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외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웃졌듯이 신앙생활과 영적 유익, 축복마저도, 영적 영역마저도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조금은 엇나간, 건강하지 않은 기대와 환상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데 다른 실제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저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들 종종 하셨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목사잖아요. 그런 질문을 종종, 솔직히 진짜 자주 합니다. 솔직히. 나 진짜 자괴감이 드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된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처음에 경험했던 막 그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이 달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것을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도 마구마구 떨어져서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져요. 그런 쭈글한 상태가 되면 겉보기에 휘황찬란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속적인 사상, 그 모든 그 방법들과 방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스땡벅스에서 팀땡튼으로 커피의 취향을 바꿨어요. 예, 알아듣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예, 목사님, 네. 예전에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경험을 해서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가격도 조금 저렴해요. 한 1,1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제 취향에 따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냥 선택한 겁니다. 취사 선택한 거예요. 마치 취향 선택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가치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거나 그냥 취향 따라, 내 기분 따라, 지금 나의 여러 가지 감정 따라 선택하는. 왜요? 성경적 가치가, 그 의미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맞는지 좋은 것인지 확신이 없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졌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딱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로마 제국까지 막 퍼져나가는 종교적 탄압과 핍박, 위협이 막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성경적 참된 가치에 대한 확신, 자신감들이 소위 쭈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그러들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고 완성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치게 된 영적 가치가 참되고 올바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기회가 되시면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장부터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면 다 읽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이 약속하고 복음 안에서 확정된 복음의 구원의 기쁨, 축복, 상금은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히 100% 퍼펙트하게 경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인류의 역사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티 크리스찬, 안티 갓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쭈그려지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불편해요. 그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라는 말씀은 왜 시기적절하게 내가 유혹 속에 흔들릴 때만 생각이 나는지. 그죠?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유혹과 핍박 속에서만 생각이 나는지. 그죠? 구원의 결과, 성령 하나님의 부던스러운 음성이 내 마음속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우린 또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조금씩 더 쭈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무언가 봉사를 하거나 힘겨운 일을 하거나 시간이나 물질, 에너지를 들이는 행위에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내 신앙생활이 문제없이 잘 가고 있음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니까, 특별 새벽기도, 특새에 참석하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참석했으니까 등등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행위나 봉사, 섬김 등을 내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기 은혜 받아서 내년 국내 선도는 스킵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 중심적인 신앙관과 그 철학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저자를 비롯한 신학성경의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율법주의적 신앙관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중심으로 가다 보면 율법주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고 예외 참석하고 성교도 참석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딱 해요. 어찌 보면 좀 두려운 마음에,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점 왜곡돼서 변질돼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인정받아야겠지라는 생각으로 거쳐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통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겠지, 더 인정받아야 되겠지, 그게 마땅한 거야 라는, 내 인생이 저 잘 될 거야, 잘 되어야만 해 라는 생각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모종의 계약을 맺고 물물교환, 기브 앤 테이크처럼 A를 드리면 B라는 축복이 딸깍 주셔야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냥 신앙생활의 디폴트 평균값으로 고정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안에 성경적 근거, 등 아무 근거가 없는 기복적이고 축복 중심적인 환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변해갑니다. 여러분 다 변하셨죠? 혹시 3살 모습 그대로 자라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다 변합니다. 육체든 뭐든 다 변해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긍정적인 변화인 성숙과 성장이에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변화인 뭐죠? 변질과 도태 혹은 태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런 존재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죠? 그리고 선택하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이게 이미 큰 축복이에요.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즉 긍정적인 변화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일주일 뒤에 더, 한 달 뒤에 더, 1년 뒤에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덜 사랑하신 날이 없고 사랑하실 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 고통, 고난을 주실까요? 어려운 신앙생활과 세상이 보기에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고민, 염려, 고통, 고난, 두려움, 여러 가지 망설임 듯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예인 예준이고요. 그리고 아직 천지분간 못하는 만 2세 온이도 있어요. 얘는 뺄게요. 얘는 뺄게요.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것밖에 안 합니다. 자, 우리 예인이와 예준이 얘기입니다. 막둥이 뺄게요. 요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뭘까요? 바로 학교 축제입니다. 그리고 공부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홍해보다 무서운 고통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매일매일 저에게 와서 고백하고 송사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죠. 왜 내가 숙제를 해야 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친구들과 놀고 파자마 파티하고 포켓몬 카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건데 미치겠어요. 네. 포켓몬 카드 집에 완전 있는 것 같아요. 왜 매일 이렇게 숙제와 공부의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내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매일 저를 붙들고 탄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스킵해주면 좋죠. 그러나 다 지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자세와 인성, 성실함, 책임감을 위해서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라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심지어 숙제와 공부를 훌륭하게 해내면 저와 저희 아내님에게 선물로 받아갑니다. 축복받는다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고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큰 행복과 만족,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 모든 걸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모든 걸 극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죠. 그게 현실이죠. 즉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곳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 만족, 안정, 뭐 위로, 축복,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 고통과 염려, 고민이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축복은 축복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풍요롭고 사랑받는 갓생 살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심령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빈번하게 세속적 가치와 내 마음속 정욕의 목소리에 편을 들어주죠. 아, 나는 오늘 이 편 들어줍니다.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이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와 의미, 구원의 기쁨, 축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점점 쭈글쭈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활발할 뿐 밖에서는 초라하거나 쭈글거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훈계하시거나 책망까지 하신다면 거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 목장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다 결국 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저나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네, 그 가사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제자처럼. 그걸 원하세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만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함께 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안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은 인간, 타락한 인간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히 방해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여정을 지금도 감히 방해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단은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그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덤벼들었고 그를 핍박했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단은 이미 확정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타겟을 딱 바꿔서 우리,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교활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약점을 들어서 계속 공격합니다. 정식으로 앞에서 1대1, 죄송해요, 속한 속된 말, 맞짱 신청하지 않아요. 뒤에서 칼 찌른다는 거예요. 사단 항상 그래요. 약점만 공격합니다. 약점 파내고 들추고 너의 아픈 부분 들춰내고 제일 약한 거 발견해서 계속 그걸 물고 뜯어집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상종하기 싫은 방법으로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동시에 품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품도록 예수님조차도 유혹했던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십자가 못 지게 계속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상 가치를 거머쥐라고, 그래서 하나님 가치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것을 유혹했지만 결국은 세상 것 선택하고 하나님 것 포기하라고 예수님조차도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제자들을, 우리 같은 제자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를 포기하도록 발버둥을 쳤고 치고 있는 존재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요, 만만한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없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라도 그런 소리 해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부의 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4절,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네, 우리 외부에서는 사단이 세속적 가치와 막 세상의 유혹으로 막 공격해 외부의 적이 있어요. 엄청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엄청 흔들어대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동기와 뜻을 부추기고 위축되게 만들어요. 계속 쭈글거리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께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게 만들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에 그 생각과 동기, 뜻, 유혹, 위협, 핍박 속에서 흔들리다가 행동하여 실천하는 건 누구죠? 사단이 대신 해주나요? 저거 미워 죽겠으니까 사단한테 싸대기 때려주면 가서 때려주나요? 때리는 거 누구죠? 내가 때립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사단의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이 등장해요. 내가 딱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단은 뒤로 딱 물러나요. 절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생각, 문화 등을 통해 부추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 생각과 동기에 속아서 행동하면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며 수치와 불안과 죄책감과 염려, 고뇌,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유치하고 동시에 사악한 방법이죠. 노란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날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동시에 나의 자아, 죄성도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타락하여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뭐가 붙어있어요?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고민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좀 바꿔서 워딩을 바꾸면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임전 못해 죽어도 후퇴는 없다 라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 세속의 가치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타락한 세상과 그 안에 세속적 가치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흔들어 댈 거예요. 안 멈출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과 내 안에 아직도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공격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유혹, 위협, 핍박, 타협 등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 환경, 문제와 아픔 등이 우리에게 두려워 보이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며 부당하다 느끼게도 만듭니다. 가슴 속에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고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너무 무서워요. 무시무시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싸우지? 여러분, 만약에 밀림 속에서 악어를 만났어요. 큰일 났죠? 아니면 바닷속에서 상어를 만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만난 게 아니라 사냥꾼과 셰프팀이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딜리셔스. 그죠? 그냥 맛있는 요리 재료로밖에 안 보여요. 악어든 상어든. 싹스핀? 악어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먹어보진 못했어요. 자. 우리에게 보이는 이 크고 두려운 문제, 환경,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우리의 상급을 정립하는 재료, 도구의 불가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당당히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아싸, 또 상금, 축복의 재료 사냥할 시간이구나.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즐겁게 사냥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심지어 미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상금을 주시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나 가슴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과 훈련 괜히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히 걸으라고 여러분 무장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죄에 넘어졌을 때 더 깊이 파고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귀하고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무시당하고 공격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재료예요. 결국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도 여기서도 축복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완성형이 아니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영원한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것이 나의 축복, 상금, 성장, 성숙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이렇게 도전하고 마칠까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걸으세요. 자, 또 이렇게 도전합시다.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